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은 사실 2장 전체입니다. 34절까지인데요. 34절까지 우리가 함께 다 읽기에는 조금 시간에 무리가 있어 보여서 9절까지 읽었습니다.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진영 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동쪽 지역에 회막을 중심에 두고 회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어떤 지파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도 모두 이제 동쪽 다음에 남쪽, 서쪽, 북쪽에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지역에 어떤 지파들이 위치해야 하며, 그리고 그 지파들의 지휘관들, 그쪽 지역의 지휘관들은 누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9절 다음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어떤 지파들이 위치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민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제 본문이 민수기 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명드린 다음에 오늘 본문까지 이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전에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잠시 들렀다가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사실은 10년 남짓이면 다될 법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4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내산에서 2년 2개월 정도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약 16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동안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인 민수기 1장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시내산에서 거주하는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머무는 그 2년 2개월의 그 끝자락에 있는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본격적인 어려움을 당하기 전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레위기가 선포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 성막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시내산에서 2년 2개월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그게 어제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시키시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제대로 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출애굽, 노예 생활을 하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까스로 시내산, 시나이 반도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땅에 들어가 살려면 그들과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만 했기에, 또 가는 길에도 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기에 그들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말씀하시고 그 인구조사에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가 됩니다. 그 수가 대략 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계수에는 이제 성막을 지키는,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는 제외가 되죠. 이렇게 전쟁에 나갈 인원을 파악한 후에 하나님은 그 다음 이제 2장에서 너희의 진영은 이렇게 배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진영 배치를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에 대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회막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아, 회막의 중심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진영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회막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질서 있게 나머지 지파들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앞에 나오는 사진을 보시면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가운데 회막이 있고,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이스라엘 지파는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상당히 질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제 이긴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진영의 배치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질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이 무질서하게 이동하고 그들이 무질서하게 그 땅까지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중심으로,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막을 향하여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진을 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향하여라는 단어에는 마주하여 보다라는 뜻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막을 마주하여 볼 만큼 지근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자기들의 진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회막이 그 진영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왼쪽을 보던, 오른쪽을 보던, 앞을 보던, 뒤를 보던 회막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막이 그들의 지근거리 안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중심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분명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중앙에, 중심에 내가 있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내가 너희들의 진영의 중심에 있고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여기 있으니 나를 향하여 눈을 드는 연습을 해라.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고 늘 나를 확인해라. 라는 말씀을 지금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 나약합니다. 가변적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상황이 요동을 치고 나를 힘들게, 내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내면의 어떤 질서와 영성이 견고해졌다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여지없이 작은 일에도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멀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 모압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향할 때 실제로 그들도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았다. 차라리 거기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겠다. 내가 고기가 먹고 싶으니 고기를 내놓아라. 심지어 모세와 가까운 관계였던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왜 너만 선지자인 척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기였을까요? 아니면 편안한 잠자리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 어떤 것이었을까요? 물론 모두 필요합니다. 생존하는데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안전하게 잠을 잘 곳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가장 먼저 내 삶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1순위에 올려놔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그 회막을 향하여 눈을 뜨는 그 연습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모든 수식어가 붙을 수 있지만 그들이 회막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요. 거룩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이라는 시각으로 그 시선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판단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신 그 회막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은 거룩한 곳, 그 다음은 덜 거룩한 곳, 그 다음은 더덜 거룩한 곳. 거리에 대한 거룩의 등급도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막과 회막, 가장 거룩한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직업은 거룩한 직업, 그 다음은 덜 거룩한 직업. 이런 식으로 거룩에 대한 척도를 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을 그들은 삶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음식도 가려 먹죠. 하나님이 거룩 정결하다고 말씀하신 음식들만 먹고 그렇지 않은 음식들은 먹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정결법들을 열심히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열심을 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보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눈을 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진영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하게 허락하신 그 특권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연습을 우리는 꾸준히 해 나가야만 합니다. 향하여라는 말에는 마주하다라는 말이 있었죠. 의미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의 중앙에 회막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들이 느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힘을 내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나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또한 자기 성찰 두 가지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늘상 눈으로 확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신 첫 번째 속성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속세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거룩해서 그 영광이 빛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형상 안에 담아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바라볼 수 없었다, 제대로 볼 수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빛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그를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흠이 없는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이 나의 어떤 추하고 모난 부분들, 더러운 부분들을 비추어내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너무 찔려서 거기에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통해서 거룩하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거룩은 어떤 겁니까? 단절된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세상을 담아내는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새해 첫날 거룩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과거부터 이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나를 이끌어오시고 우리의 삶에서 늘 중심을 잡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내가 얼굴을 들고 마주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나를 둘러싼 내가 마주한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서 나의 내면의 질서가 엉망이 되고 어그러질 때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하게 있는 그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때마다 그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마저 내 실력이 될 때까지 이 일을 반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맛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미각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구현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가 될 것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중앙에 실제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분명하게 드러나고 경험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난 한 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부어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의 내면의 질서가 무너져서 하나님 내가 혼자 일어설 수 없을 때에도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해온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엇보다 말씀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